요한복음 1장 4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아멘. 오늘은 안드레 빙그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참 각각 참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야? 뭐 하고 참 규정하길 좋아하죠. 심리학으로도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소위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려고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어떤 표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어떤 표의 그리드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원하죠. 제가 잘 믿지 않는 것은 혈액형으로 사람 성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고 느낌도 다른데 뭐네 가지로 딱 나눠지겠습니까, 사람이? 뭐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로부터 또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입관을 드리기는 참 싫은데요. 그래서 어떤 큰 성경적인 근거가 있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를 생각하면 그냥 매우 밝고 즐거운 느낌이 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본래 성격이 그렇게 막 항상 긍정적이고 뭐좀 해맑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즐겁고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히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이 사람은 참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안드레를 보면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드레 빙그레 이런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럼에도 저는 그에게 그런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데 뭐 사이비 종교처럼 장풍을 날리면서 에너지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안드레가 아마도 베드로의 형이 아니고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베드로를 먼저 쓰고 안드레를 다음에 쓰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몇 주요 장면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한번 같이 상황도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는 옳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가 그런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부터 무슨 학파다라고 하면 그 계보가 이어져서 그 사람이 때로는 규정되기까지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의 제자라면 그것처럼 또한 영광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영이가 주짓수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짓수가 뭔가 하면 유도 같은 기술입니다. 유도 같은 그런 마샬 아트인데 일본의 유도 메스터가 그 브라질에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유도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던지고 막 이런 유도 기술보다 이렇게 관절 기술 막 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개발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했는데 작은 체구에서도 큰 체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레이시라는 가문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레이시 가문 중한 명이 첫 종합격투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합격투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호리호리한 몸으로 엄청난 체구들을 다 이기고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시 가문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주짓수 그러면은 그레이시 가문이 유명하고 그 가문에서 주짓수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질로 갑니다. 배우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경외심도 갖고 그렇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침례자 요한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외친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까지 곰곰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은 유명했지만 분명 논쟁거리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침례자 요한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상하게 외치는 자였었고, 그렇죠? 먹는 것도 굉장히 절제해서 먹고, 등 예사 사람이 아니었기에 사실 그를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 유명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하다 하더라도 논쟁거리가 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자신의 먹을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트레이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즉 세상에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마인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부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 어부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부와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었지만 옳다고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침례자 요한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활을 어쩌면 경이롭게 바라봤을지도 모르죠. 주변에 눈도 있었겠고 유명하지만 주류로 보이지 않는 요한의 제자가 그래서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안드레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자리에 한데 뒷부분을 보면 자리에 없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을 때, 침례를 주면서 그 상황을 증언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요. 다음 날,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과거로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증언을 하는 이런 것을 아마도 제자들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스승의 말을 아주 깊이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는 누구일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안드레가 분명히 침례자 요한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저쪽에서 거니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아마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그리고 저쪽으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전날 스승에게 얘기를 듣고 너무도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께 곧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니 그분께 그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으로 순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물으셨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혹은 메시아가 맞나요? 심지어는 제가 몇 살에 죽나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까요? 별 질문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리던, 설레는 마음에 기다리던 첫 질문이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였습니다. 이 질문을 험상궂게 했을까요?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개면적인 얼굴로 예수님께 물었었을 것 같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말이죠. 사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내는 곳을 가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향이 어떤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등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알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떤 으리으리한 데서 살고 있나? 도대체 뭘 갖고 계시지? 뭘 소유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유럽 관광 가면 옛날 사람들이 살던 유명인의 집에 많이 갑니다. 그 사람이 살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이 어쩌면 이 순수한 질문이 귀여웠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그 질문에 또 그 얼굴을 보고 예수님은 선뜻 이야기합니다. 그래, 와서 봐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기까지 하는 정말 대단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낼 때 식사를 하고 뭐 하십니까? 얘기하죠, 얘기. 그렇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저는 그날 주님과 지낸 안드레와 또 다른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는 정말 수많은 질문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겠죠.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과 지내면서 안드레는 이분이 진정 예수님인 것을 믿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또한 상상을 해봅니다. 안드레는 진리에 대해서 순수했었고, 그러기에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진정한 진리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잡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잡았으니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진리에 순수하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진리를 잘 구별하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진리를 잘 분별한다고 새로운 더 옳은 진리를 항상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때론 여러분의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옳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잡기 위해 저희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훗날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했지만 진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담대했고 그래서 그는 옳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주위를 잘 살피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되는 천년왕국에서 풍성한 먹을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때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관념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공부와 묵상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믿음이 이론과 교리와 지식이 강한 그런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책상 앞에만 머무르는 것이 않고 움직이는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움직여야 됩니다. 안드레는 주변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5천 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앉아있는데.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5천 명 사이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섬세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와 또 공급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아이가 가진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보고 저는 지나쳤을 것 같아요. 뭐 빵 몇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있는데 5천 명을 있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안드레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부분이라도 일단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메시아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안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는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6장 9절의 안드레의 질문은 마치 아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비슷한 느낌의 질문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 방법은 그리고 그 말하는 방법은 참으로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9절의 질문은 궁금증과 호기심에 가득 찬 안드레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뭔가 해달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저는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이 매우 배려의 질문 같기도 합니다. 메시아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아, 이거는 좀 과한 요청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작은 음식으로 5천명을 혹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래 그 정도의 작은 음식으로 5천명은 조금 힘들겠구나. 그런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그냥 실쭉 웃으며 대단치 않다는 듯이 지나치듯 그렇게 묻는 그에게서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진정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진짜 맞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5천명에게 이 작은 양의 빵과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가지고 나올 이유가 또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는 열심히 움직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찾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안드레가 시작했지만 주님이 완성하시고 풍성히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시작만 하면 되는가?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임을 느끼고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같은 이 기적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힙니다. 그리고 빵을 떼시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먹을 것을 나르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빵을 떼시고 그것을 나르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거둡니다. 그렇죠?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일을 시작했던 안드레가 연신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빵이 계속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연신 사람들에게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빙그레 또 웃는 안드레를 상상해 봅니다. 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도 기뻐서 정말 웃으며 일하는 안드레를 생각해 봅니다. 너 안드레 5천명 나눠주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희죽희죽 웃냐? 누가? 이렇게 물었더라도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했던 그래서 그 기뻐함이 얼굴에 나오는 웃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안드레가 시작했습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누가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까? 안드레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기적을 사람들이 보도록 일을 했습니까? 남은 음식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뒤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볼수 없어도 예수님의 기적 안에는 분명히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또다시 우리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실 일도 있지만 움직일 일들도 많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움직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식만 던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또한 느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 이런 것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반응도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면 또 자신 있게 주님께로 그 순간을 낚아채서 또 당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그 사람의 혼을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가족일 경우에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의 전도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의외로 가족 중 자신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족이 강하고 다혈질이고 억세고 뭐 더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는 확신이 들고 바로 그가 한 일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에 의해서 주님께 인도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훗날 담당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사역 이전에 우리는 안드레의 전도에 눈길을 줘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사람을 구령하는 데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유월절 6일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6일 전에 12장 첫부터 나오면 첫번부터 보면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고 거기서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와 식사를 하시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종려 가지들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순나기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 정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존재는 그 당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가 저 앞으로 지나가는데 수많은 인파를 가로질러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한번 붙여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중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빌립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 예수님을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빌립은 그 부탁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12장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빌립은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드레의 성품을 저는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분명히 접근이 편한 그런 상대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이끄는데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안드레는 말을 아주 부드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과감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쩌면 빌립은 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적극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한 구절에서 많은 것을 안드레에 대해서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프로처블한 그런 분이십니까? 분명히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안드레는 앞에서 보다 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였지만 멋진 설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그렇지만 뒤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심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돌출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에서 본 사건들을 보았을 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뒤에서 일하고 앞에 나서지 않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현재 보이는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닌 훗날 주님이 주실 보상에 더욱더 기대를 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종의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종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백업을 하고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에 목말라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 말이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몰래 저지르는 죄도 보시지만 우리가 몰래 하는 선한 일도 보고 계십니다. 안드레는 이러한 열심의 대가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만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천 원을 구원할 때 그 기적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같은 성도들이 훗날 그를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옳은 것을 붙잡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위를 세심히 살피는 사람이었고 필요를 파악하고 일을 앞서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주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연결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안드레는 뒤에서 부드러운 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종의 마음을 갖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위의 네 가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그의 기적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믿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질문하고 말하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왠지 모르게 그의 얼굴에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미소 찬 그러한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에 그분이 옆에 계시기에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전통에 의하면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처럼 어쩌면 안드레도 X자 형태의 죽는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안드레는 죽어가던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섬겼던 예수님,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 5천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진정한 진리들을 열어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한동안 같이 생활하시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예수님이 머물던 장소에서 예수님과 밤새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확신하던 그 첫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섬겼을 때 가졌던 그 온화한 미소를 죽음 가운데서도 머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안드레 빙그레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진 그 열심의 모습 속에서 종이 마음된 모습 속에서 참 저희가 그를 또한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